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탈리아 국민 투표에서 헌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이를 추진해온 마테오 렌치 총리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탈리아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실시된 개헌 국민 투표 개표 결과 반대가 59.95%, 찬성이 40.0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렌치 총리는 출구조사 결과에서 이미 패배가 예고되자 자정을 넘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렌치 총리는 이탈리아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치개혁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했습니다. 개헌안에 따르면 상원위원을 현행 315명에서 100명으로 줄이고 입법권과 정부 불신입권 등 핵심 권한을 없애는 등 중앙정부 권한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플루토늄 폐기 처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미 연방에너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바나 리버 핵시설에 있는 플루토늄 6톤을 폐기하는 작업을 국제원자력기구가 참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지난 3월 문제의 플루토늄을 사바나 리버 핵시설에서 희석하거나 분해해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안전하게 처리된 플루토늄은 특수 용기에 담겨 방사능 폐기장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작업을 참관하고 확인합니다. 에너지부는 이번에 폐기되는 플루토늄이 다시는 핵무기 제조에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타이완 총통으로부터 받은 축하 전화에 대한 중국 측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4일 인터넷에 중국 측으로부터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는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평가 절하해도 되는지 또 중국으로 수출되는 미국 상품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도 되는지 혹은 남중국해 해상에 대규모 군사시설을 지어도 되는지 등에 대해 미국에 물은 적이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규정하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할 수도 있다고 미 고위관리가 경고했습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주 로이터 통신에 중국 정부가 새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그러면서 만일 중국 정부가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예로 북한산 석탄을 쓰는 중국 철강회사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또 중국은행 등을 통해 거래하는 북한인들도 제재할 수 있다고 러셀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백악관과 미 국무부 관리들이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중국 측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2일 보도했습니다. 유엔은 내년에 전 세계 인도주의 활동에 222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지원금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유엔은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33개국에 걸친 취약계층 9,280만여 명을 지원하는데 이런 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80억 달러는 시리아 난민 지원 자금입니다. 유엔의 인도주의 예산 요청 규모는 1992년 27억 달러로 시작해 해마다 늘어 최근 10년 만에 4배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오브라이언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 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인위적 갈등에 따른 지원 수요가 80%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지금까지 적어도 36명이 숨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화재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밤 11시 30분경 오클랜드 시에 있는 한 창고에서 불이 나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소방 규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재도 화재 현장을 수색하고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불이 났을 때 건물 안에는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오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흔히 경찰을 일컬어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 중부 캔자스주에는 민중의 지팡이를 꿈꾸는 귀여운 꼬마 경찰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5살이 된 올리버 데이비스, 항상 멋진 제복을 입고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싸우거나 또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밖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속하는 어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양로원을 찾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동네 명예경찰로 임명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데이비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미래 꿈이 경찰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시민과 나라를 위하는 멋진 경찰이 꾸민 기특한 5살 소년에게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2월 6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 북부지방은 밤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6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영상 2도, 신의주 영하 5도에서 0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 함흥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입니다. For Once in My Life, 내 인생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내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For once in my life, I have someone who needs me. Someone I've needed so long. For once unafraid, I can go where life leads me. And somehow I know I'll be strong. For once I can touch what my heart used to dream of long before I knew. Someone warm like you would make my dreams come true.
for once in my life I won't let sorrow hurt me, not like it's hurt me before. For once I have something I know won't desert me, and I'm not alone anymore. For once I can say this is mine, you won't take it. Long as I know I have love, I can make it. For once in my life, I have someone who needs me. Say this is mine, you can't take it. Long as I know I got love, I can make it. For once in my life, I got someone. Yeah, for once in my life, I found someone. For once in my life, I've got someone who need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차잉원 타이완 총통과 가진 전화통화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마테오 렌치 총리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현역 일본 총리로서는 최초로 이달 말에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한다는 소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봅니다.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월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의 엄정한 입장은 전 세계가 아는 바고 미국 측과 트럼프 당선인 팀도 이런 태도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미국 새 정부가 타이완 문제에 변화를 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허무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과 긴밀히 접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새 정부가 타이완 문제에 변화를 가한다. 중국 측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지난 금요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잉원 타이완 총통과 통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10분간의 통화에서 대선 결과에 대한 축하 인사 그리고 양측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주로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미국 정부가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끊은 지 37년 만에 양측의 정상급 인사가 처음 통화한 것이어서 파장이 컸습니다. 중국은 통화 사실이 알려진 당일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서 타이완이 일으킨 소동작, 이 장난질이라고 말하면서 외교관들이 잘 쓰지 않는 이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판했고요. 미국 정부가 수십 년 동안 견지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이 바뀌지 않을 걸로 기대한다며 이 사태 수습을 희망했습니다.
예. 자, 중국 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트럼프 당선인 측은 타이완 총통과 통화한 데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반응을 내놨다고요.
예, 트럼프 당선인과 타이완 총통의 통화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자 트럼프 당선인이 역시 금요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수십억 달러어치의 군사 장비를 파는데 축하 전화조차 받을 수 없다는 건 흥미로운 일이라고 적었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시한 겁니다.
예. 자, 트럼프 당선인은 별 문제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일축했는데 미국과 타이완의 지도자가 전화통화를 한 것 이게 그렇게 큰 일인지 중국은 거듭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현재 공산주의 본토 정부 그리고 자본주의 타이완 당국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1970년대 이후로 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각국이 본토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 뒤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이 중국 외교의 대전제로 자리 잡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영토인 타이완 섬에 자본주의 체제가 운영 중인 걸 인정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양측을 대표하는 건 본토 중국 정부라는 건데요. 중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차잉원 타이완 총통과 통화한 일이 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허물려는 시도가 아닌지 심각히 우려하고 있는 걸로 현지 외교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은 사실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한 시각을 드러내 왔었죠.
예,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시각을 지속적으로 표시해 왔습니다. 중국을 이 불법 수출 보조금 지급, 지적 재산권 무시 등의 이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목해서 필요할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45%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이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하면 관계를 재검토해야 할 블랙리스트 국가 1순위에 중국을 올리면서 대중 압박 정책을 예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백악관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예, 뉴욕타임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과 차잉원 타이완 총통 통화 다음 날인 토요일에 일부 아시아 국가 고위 외교 당국자들이 백악관과 접촉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그리고 대북한 제재 확대를 비롯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불거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보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면서 미국의 관심사는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강조했고요.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월요일에 미국의 고위 국가안보관리들이 주말을 기해서 중국 당국자들과 접촉했다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는 것이 미국 현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인데요. 그렇다면 트럼프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테드 크루즈, 톰 커튼 상원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이 트럼프 당선인이 타이완 총통과 통화한 걸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해서 이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이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정책 가운데 상당수를 뒤집을 태세여서 곳곳에서 갈등이 예상된다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완 문제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을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두 나라 통상 마찰이 이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설명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탈리아에서 헌법을 고치기 위한 국민투표가 있었는데요. 부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상원 의원 정수를 315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줄여서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 또 정치적 효율성을 높이자는 골자로 마련한 이탈리아 개헌안이 일요일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약 59.5%가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마테오 렌치 총리가 이 월요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일로 이탈리아 경제가 붕괴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탈리아는 지난 2009년에 전 세계로 휩쓴 이 금융위기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직도 이 경제 상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 초에도 이탈리아 금융권에 이 부실 채권의 위기가 닥쳐서 대다수 은행들이 지금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총리 사임으로 정치, 경제적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서 은행 부실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일의 파장이 이탈리아 국내만 머무는 게 아니라 유럽 전역에까지 퍼질 전망입니다.
네, 실제로 이탈리아 개헌안 부결 직후에 유로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고 하던데요.
네, 렌치 총리가 개헌 국민투표 패배를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직후에 유로화 가치가 급락했는데요. 유로 달러 환율이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인 장중 1.050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제 경제 전문 매체들은 1달러로 1유로를 살 수 있는 유로 달러 패리티 등가 시대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주춤했던 달러와 가치 상승세가 이탈리아발 불안 심리에 재개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렌치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힌 이후로 반대파들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죠?
네. 렌치 총리 사임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걸로 보이는 제1야당인 오성운동의 베페 그릴로 대표가 그동안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 이른바 이탈렉시트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6월에 현지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같은 정치적 격변이 유로존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EU 회원국 가운데서도 유로화 단일 통화로 사용하는 19개 나라들을 말합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달 말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미국 하와이를 방문하는데요. 이때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에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 진주만은 미국과 일본 역사에서 매우 민감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12월에 일본군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함대를 기습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여 대의 일본군 전투기들이 대규모 폭격을 가해서 당시 정박해 있던 미군 전함 여러 척이 격침되거나 파괴됐고요. 미군 2천여 명이 사망했는데요. 이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그동안 중립을 지키고 있던 미국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전쟁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예, 다가오는 7일이 진주만 공습 75주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진주만을 방문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또다시 이 전쟁의 참화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래를 위한 다짐과 양국의 관계 발전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예, 지난 5월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오바마 대통령이 1945년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히로시마를 방문했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아베 신조 총리의 진주만 방문을 두고 오바마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아베 신조 총리가 이 담례 형식으로 방문해서 서로 과거사를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 계획에 대해서 아베 정권 안에서도 강경 보수파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정부는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서 두 지도자의 진주만 방문은 과거 적국이었던 두 나라가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화해하고 협력하는 힘을 보여주는 거라면서 환영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함 애리조나호 추모관을 방문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도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진주만 방문 후에는 정상회담도 가질 계획인데요.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 정상회담은 두 지도자가 지난 4년 동안 경제, 안보, 국제 현안들에 대해 협력했던 양국의 공동 노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공화당 경선의 경쟁자였던 벤 칼슨 박사를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4명으로 압축됐던 국무장관 후보군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차기 행정부 인선 작업에 관한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미 육군이 원주민 보호구역을 지나는 송유관 건설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 알아보고요. 매년 미국 예술계에 영향을 끼친 공로자들을 선정해 수상하는 케네디 센터 공로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자, 누가 영광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발표했네요.
네,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벤 칼슨 박사를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으로 내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월요일 성명에서 벤 칼슨 박사는 매우 명석하고 지역사회와 가족을 강화하는 데도 열정적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경쟁자라고 칭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칼슨 박사와 함께 도시 재건 계획과 도심 지역의 경제 회상에 관해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칼슨 박사는 미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낙관론에 견해를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공식적인 발표는 오늘 나왔습니다만 이 칼슨 박사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으로 유력하다는 소식은 앞서서 전해졌었죠.
그렇습니다. 칼슨 박사는 지난달 말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이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직을 제안했다는 얘기를 흘렸는데요. 당시 트럼프 당선인도 이를 시인했습니다. 칼슨 박사는 며칠 전에 트럼프 정권 인수의 측과 진지한 얘기를 나눈 뒤에 미국 도심 지역을 모든 사람을 위한 훌륭한 곳으로 만드는데 자신이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려서 입각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벤 칼슨 박사, 지난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17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올해 65살이고요. 예일대학교와 미시간 의대를 나온 뒤 유명 의료기관인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최연소 소아신경과장이 됐습니다. 또 1987년에는 세계에서 최초로 머리가 붙은 샴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하면서 명성을 떨쳤지요. 공직 경험은 없지만 지난해 공화당 경선에 출마한 뒤에 한때는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트럼프 후보를 뛰어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인 예비선거가 시작된 뒤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지난 3월에 경선 하차를 선언했고요. 그 뒤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왔습니다.
예, 이 벤 칼슨 박사는 지금까지 발표된 장관 내정자들 가운데서는 유일한 흑인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계나 여성은 여러 명이 있었지만 흑인 내정자는 없었는데요. 흑인으로는 칼슨 박사가 처음입니다. 칼슨 박사는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디트로이트시의 빈민가에서 성장했는데요. 앞서 칼슨 박사는 도심에서 성장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도심 빈민가 출신 환자들을 많이 다뤘다면서 도심이 약하면 강한 국가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새 정부의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국무장관 인선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로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 밥 코커 연방 상원의원 이렇게 4명으로 후보가 압축됐다고 알려졌는데요. 다시 후보군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켈리앤 코누이 씨는 이 국무장관은 매우 중요한 자리라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거론된 4명 외에 다른 후보들도 고려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네, 기존에 거론되던 후보들 외에 몇 명이 더 거론되고 있다는 건데요. 추가로 어떤 인물들이 이 국무장관 물망에 올랐습니까?
네, 먼저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트럼프 당선인이 볼튼 전 대사를 만났는데요. 볼튼 전 대사는 처음에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됐다가 주요 후보군에서 빠졌던 경우인데 다시 국무장관 장관 후보로 또 부상한 겁니다. 자, 그 밖에 유타 주지사와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존 헌츠맨 씨, 또 대형 석유회사 엑손 최고 경영자인 렉스 틸러슨 씨도 국무장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 정부의 인선 작업에 대한 소식 살펴봤고요. 또 한 가지 그 트럼프 당선인이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잇따라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요일 미국 기업이 외국으로 공장을 옮긴 뒤에 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들여와 판매하려고 할 경우 35%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크게 낮추고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미국 내 직원들을 해고하고 다른 나라에 공장을 세운 뒤에 미국의 제품을 역수출하려는 기업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외국으로 나가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난 2000년 이후에 500만 개 달하는 제조업 일자리가 외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업들이 경비 절감을 위해서 인건비가 싼 멕시코 등지로 빠져가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 같은 현상을 막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사와 이 합의에 따라서 캐리어사가 일자리 1,000개를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남기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중북부의 노스다코타주에서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이 송유관 건설에 항의하면서 몇 개월에 걸쳐서 시위를 벌여왔는데요. 마침내 뜻을 이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 관할권을 가진 미 육군 공병대가 미주리 강 아래를 지나는 송유관 건설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육군 공병대는 일요일 성명에서 송유관이 우회하는 경로를 찾는 것이 책임 있고 신속하게 일을 마무리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지역의 송유관 건설하는 문제가 왜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었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약 1,900km에 달하는 이 송유관은 노스다코타주에서 일리노이주까지 4개 주를 지났는데요. 37억 달러 규모의 건설 작업으로 현재 노스다코타주의 미주리강을 지나는 구간을 제외하면 거의 다 완공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스탠딩 록스 원주민 인디언들은 식수원인 미주리강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또 송유관이 자신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지역을 지나간다면서 지난 4월부터 시위를 벌여왔고요. 지난 주말에는 재향 군인들이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육군이 이제 미주리강 구간 건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네, 시위대는 물론 이번 결정을 반기면서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송유관 건설 사업을 벌여온 회사 측은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정치적인 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예, 오바마 행정부가 앞서서 송유관 건설을 당분간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었고요.
예.
행정부 임기는 일단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육군 공병대는 육군부 소속인데요.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주에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미 육군이 환경적인 면을 고려해서 우회 경로를 찾아야 한다는 결정을 이번에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계획을 승인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은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을 건설하고 있는 트렌지 트랜스퍼 파트너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때문에 송유관 건설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문화계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들을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케네디 센터 공로상인데요. 이 수상자들을 위한 행사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케네디 센터 공로상은 미국 문화예술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을 선정해 이 워싱턴 DC에 위치한 문화공연장인 케네디 센터가 수상하는 상인데요. 자, 얼마나 영예로운 상이냐 하면 시상식 행사가 이틀 동안에 진행됩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엔 국무부에서 공로상 수여식과 함께 국무장관 주재로 만찬이 있었습니다. 일요일에는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영부인 주제로 축하연이 열렸고요. 또 이날 저녁에는 수상자들을 위한 갈라 헌정 공연이 케네디 센터에서도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올해 케네디 센터 공로상 그 영광의 주인공들은 누구였나요?
네, 올해는 배우 알 파치노 씨와 기독교 복음성가 가수인 메이비스 스테이플스, 아르헨티나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 작곡가 겸 가수인 제임스 테일러, 유명 록그룹 이글스가 수상자였습니다. 특히 이글스의 경우 지난해 수상자로 결정이 됐지만 창단 멤버인 글렌 프레시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서 수상이 연기됐었는데요. 프레시가 결국 올해 1월에 세상을 떠나면서 돈 헨리, 티머시 슈미트, 존 월시 씨만이 시상식에 참석해 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 케네디 센터 공로상 행사에는 매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예술인들을 격려하는 것이 전통이라고요?
예, 올해로 39번째를 맞은 케네디 센터 공로상은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참석해서 문화 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수상자들을 격려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역시 한 번도 행사에 빠진 적이 없고요. 특히 올해는 퇴임 전에 마지막 행사를 주재하면서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일요일 백악관에서 열린 축하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So the arts have always been part of life at the White House because the arts are always central to American life.
네, 예술은 항상 미국인의 삶의 중심에 있었고 백악관 삶의 이부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따라서 지난 8년간 최고의 작가와 음악가, 배우, 무용가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재능을 미국인과 공유했다며 이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중에 대중가수나 배우 또 예술인들을 유독 아끼는 모습을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일까요? 올해 이 케네디 센터 공로상 행사의 진짜 주인공은 오바마 대통령이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함께 일요일 저녁에 열린 헌정 공연에도 참석했는데요. 무지개 세계의 공로상 휘장을 몸에 두른 수상자들과 함께 앉아서 헌정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이 사회자가 오바마 대통령을 소개하자 관객석에선 가장 긴 기립박수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앞서 오바마 대통령 부부는 케네디 센터로부터 평생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골든 티켓을 선물받게 됐습니다.
네. 이 헌정 공연에는 이외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다죠?
예, 우선 배우 알 파치노 씨를 위해서 후배 배우인 숀 펜 씨가 헌사를 했고요. 파치노 씨에게 1992년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영화 여인의 향기에 유명한 탱고 춤 장면을 영화 출연 배우들이 재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시상식에 깜짝 등장해서 제임스 테일러 씨의 수상을 축하했는데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의 고통으로 비틀거릴 때 제임스의 음악은 친밀함과 진실성에 대한 갈망을 채워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갈라 공연 실황은 오늘 27일 CBS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존의 노래입니다. 당신을 머릿속에 그려왔어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Picture of You 함께 감상해 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이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약칭 쥐소미아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이란 무엇인지, 또 이 협정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쥐소미아란 뭔가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보통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쥐소미아라고 하는데요. 국가 간에 서로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정보 수위나 제공 방법, 정보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은 각국의 상황과 협정 내용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현재 전 세계 많은 나라가 다른 나라와 이런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쥐소미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일본과 쥐소미아를 체결하면서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총 33개 나라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맺게 됐고요. 일본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인도 등 6개 나라에 불과했다가 이번에 한국과의 체결로 7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한일 쥐소미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한국과 일본이 오늘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한국과 일본이 쥐소미아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입니다. 양국 협정은 총 21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2급 이하의 군사기밀을 어떻게 교환하고 보완 유지할 것인지, 또 정보 열람권자의 범위와 파기 방법, 분실과 훼손에 대한 대책 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군사비밀은 누설됐을 때 국가 안보에 미칠 위험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데요. 1급은 치명적인 위험, 2급은 현저한 위험, 3급은 상당한 위험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2급 이하의 군사정보만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간의 이 협정은 1년 동안 유효하고요. 이후에는 한쪽 당사자가 다른 한쪽 당사자에게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한일 쥐소미아 추진 과정.
올해 이제 이걸 더 길게 보시게 되면은 이 문제가 최초로 이제 제기된 게 89년에 절치기 먼저 사실은
한국 됐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들으신 대로 한국과 일본 간의 쥐소미아 추진은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먼저 군사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일본 측의 협정 체결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 별 진전이 없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번에는 일본 측의 제안으로 다시 추진됐습니다. 2012년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노다 요시코 일본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길에 합의의 큰 틀을 마련했고요. 그해 6월에 양국은 협정 서명식을 가질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또 협상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 등에 따라서 협정 서명식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전격 연기됐고요. 이후 양국의 합의는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올해 박근혜 정부가 다시 일본과의 쥐소미아 협정을 추진했는데요. 지난 9월에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 기간에 별도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쥐소미아 체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쥐소미아를 다시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야권과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도 있었지만 양국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고요. 결국 지난 11월 23일에 협정을 공식 체결합니다. 한국 정부가 처음 쥐소미아를 일본에 제안한 지 27년 만의 일입니다.
한일 쥐소미아를 둘러싼 논란.
그만큼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가속화되기 때문에 지난 2012년에 추진했던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발언 잠시 들으셨는데요. 한국 정부는 올해 들어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고 또 24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는 등 북한의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서 쥐소미아 체결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일본도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정보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양국 정부는 협정이 체결되면 두 나라가 직접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간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또 서로에게 득이 되는 수준의 2급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지 상대가 요구하는 모든 군사 비밀을 다 공유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심각한 위협에 독자적으로 맞서기에는 정보 습득과 감청 능력이 약하다는 자체 평가입니다. 현재 일본은 북한 전역을 통신, 감찰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두 나라가 북한의 위협 억지에 대해서 협력은 물론이고 미국과의 3자 협력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자주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일본은 끊임없이 자신의 군대를 가지려고 했고 그리고 그 군대
하지만 한국 안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큰데요. 과거 일본의 식민 통치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등으로 일본의 우호적이지 않은 국민적 정서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해 일본이 안보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과거 전범국가였던 일본의 자위대 역할 확대에 우려하는 시선도 많아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서둘러서 협정을 체결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측근들의 비리 의혹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데요. 이전 정부들 때부터 추진돼 왔고 또 필요한 협정이라고 해도 이렇게 전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에서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 쥐소미아에 대해서 일부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만큼 반대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 쥐소미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out of the blue. Out of the blue입니다. 'Have you ever had someone do something out of the blue? Well, what does that mean? Out of the blue. Let's find out.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out of the blue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Listen carefully.
Hey, I just found out we have a quiz in history class today. We have to go over our notes together during lunch.
Wait, what quiz? What are you talking about?
Jeff has the same history class, but his is in the morning, and he told me that out of the blue, Miss Jackson gave out a quiz.
Are you serious? Miss Jackson never gives out unexpected quizzes like that. Well, I guess our lunchtime will be all study and no play.
네, 본문에서 마이크는 토니에게 Hey, I just found out we have a quiz in history class today. 야, 어떡하지? 오늘 역사 시간에 쪽지 시험 있는 거 방금 알았어. We have to go over our notes together during lunch. 필기한 거 점심시간에 꼭 같이 복습해야 돼 라고 하자 토니는 Wait, what quiz? What are you talking about? 뭐라고? 쪽지 시험? 쪽지 시험을 본다고? 무슨 말이야? 라며 놀라고 있네요. 그러자 마이크는 Jeff has the same history class, but his is in the morning. And he told me that out of the blue, Miss Jackson gave out a quiz. 우리가 듣는 역사 수업을 제프는 아침에 듣잖아. 그런데 그 시간에 잭슨 선생님이 갑자기 시험을 치게 했대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토니는 Are you serious? 뭐? 진짜야? Miss Jackson never gives out unexpected quizzes like that. 선생님은 절대 예고 없는 시험은 취하지 않는데. Well, I guess our lunchtime will be all study and no play. 아휴, 그럼 점심시간에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해야겠구나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Hey, I just found out we have a quiz in history class today. We have to go over our notes together during lunch.
Wait, what quiz? What are you talking about?
Jeff has the same history class, but his is in the morning, and he told me that out of the blue, Miss Jackson gave out a quiz.
Are you serious? Miss Jackson never gives out unexpected quizzes like that. Well, I guess our lunchtime will be all study and no pl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out of the blue. Out of the blue이죠. If something happens out of the blue, it happens suddenly when you're not expecting it. 네, out of the blue는 갑자기, 난데없이 라는 뜻인데요. 아무런 조심도 없이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푸른 하늘에 갑자기 날벼락이 치는 것처럼 생각하지도 않는 일이 일어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앞두고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 I just came up with an idea out of the blue.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 just found out we have a quiz in history class today. We have to go over our notes together during lunch.
Wait, what quiz? What are you talking about?
Jeff has the same history class, but his is in the morning, and he told me that out of the blue, Miss Jackson gave out a quiz.
Are you serious? Miss Jackson never gives out unexpected quizzes like that. Well, I guess our lunchtime will be all study and no play.
Today's phrase, out of the blue, 갑자기, 난데없이, out of the blue,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세계는 갈수록 작아지고 있습니다. 대륙을 넘나드는 유동 인구도 많아지면서 전염병 위협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에서는 병원균이 36시간 이내에 주요 도시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즉 사람과 동물이 자주 접촉하는 시골 지역에서 발병한 치명적인 질병이 도시로 전파되고 다시 몇 시간 내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고도의 전염성을 띈 질병에 감염된 소수의 매개체가 불과 며칠 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질병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방입니다. 국제사회는 잠재적으로 발병 위험이 높은 전염병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와 국제보건의료 관련 기구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보건체계가 취약하며 이것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발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55개 국가,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이 협의체는 2년 전 보건 분야의 국가안보 위협을 해소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4일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을 국가의 우선 과제로 삼고 이 구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국제적인 보건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 전략에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 생물학적인 위협에 무방비 상태인 나라들이 존재하는 한 어떤 나라도 혼자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 아리엘 파블로스 멘데스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유행성 감염병과 같은 위협을 예방 대처하기 위해 사회 다양한 분야와 협력을 증대하고 국제사회가 감염병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